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일을 끝까지 고집한 결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했을 일을 끝까지 고집한 결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오바디아서의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과 그래서 이제 에돔의 멸망하는 상황까지 알게 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그 험한 바위 성토에서 1000년을 넘게 살아남을 지혜를 가지고 왔던 저들 민족 중에 그렇게 나라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거두시고 저들로 하여금 욕심대로 살아가며 고집대로 가득 찬 그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우리네 삶이라면 그것을 얼마든지 반복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 지혜를 배워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을 온전하게 배우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런 인생이나 그런 나라, 그런 기업, 그런 공동체는 결국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든 한 기업이든 실패하여 치명적인 패배를 맛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다시 바르게 깨닫고 실패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온전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다면 결국 그 나라든 기업이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란이라는 이 나라는 이 과거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일 때 이제 곧 우리가 살피게 되지만 그야말로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던 진정한 초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란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기 어떨지 모르니 별볼일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시작도 보면 사실 성경의 다니엘서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해초리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근데 분별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교만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그들 속에 지혜자가 없어지죠. 그래서 승승장구한 나라들이 그 유럽까지 처음으로 쳐들어갔던 그런 나라들이 예? 서방을 처음 침략했던 나라가 결국은 무너져가고 없어져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유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까지만 해도 북유럽 쪽에는 식인종이 살았었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은 그래서 제국 야만 이런 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저 지중해 유역을 중심으로 한 그 일부 지역들이 이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거고 그 당시 유럽 대륙에는 이른바 바바리안이라는 얘기 듣죠. 야만족들, 뭐 반달족, 고트족, 슬라브족, 게르만족, 튜톤족, 아리안족, 앵글로색슨족, 바이킹족 이런 사람들이 다수 살았죠. 영화에서 종종 보죠. 볼 때마다 뭐 해적이고 산적이잖아요. 전부 무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나라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니까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이제 엄청난 예술과 학문과 과학과 철학이 바로 그 사회, 그 유럽 사회 속에서 다 꽃피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자가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볼 때 보편적으로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지혜롭게 돼서 비록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고서도 그 결과는 뭐 인간의 죄성과 욕심으로 빠지긴다고 해도 어쨌든 그런 나라의 흔적으로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보통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더라는 거죠. 열광과 겨루면서 똑같이 대등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나라들로 서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전인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정의의 인격적 사람을 세우고 영, 혼,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 힘이 어디 있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갈 때 항상 성경이 먼저 들어가죠.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럼 교회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럼 이제 학교가 들어가고 병원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그들이 했던 일은 교회 세우는 거, 교회 관련 학교를 세우는 거, 병원을 세운 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교, 유명한 병원 다 지금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스코처치 우리가 예배드린 여기도 한국 선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한국으로 가는 최초의 호주 선교사를 안수했던 교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일찍 가서 한국에 가셨다가 조선에 가셨다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제 끊어지지 않고 호주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남, 마산, 부산 이런 등지에서 학교, 교회, 병원 이런 걸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1889년 처음 경남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학교, 병원을 세워서 그 경남 지역 선교와 신교육, 의료 이런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교회, 뭐 수안교회, 문창교회, 그 일신 기독병원, 창신학교 이런 게 모두 그들의 이제 헌신적인 선교 활동으로 맺어진 아주 위대한 순종과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 육, 전인격을 제대로 세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되고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되고 그 나라와 사회의 의식구조가 변화돼서 비록 발전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도 드러나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살만한 것이 되도록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회가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마술적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미신, 샤머니즘 이런 게 늘 있었어요. 사람이 아플 때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에 보면 신비한 힘을 통해 치병을 막 치유를 시도한다든가 또는 접신 같은 걸 통해서 뭐 미래의 불안한 일들을 알고자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웬만한 민족, 부족, 시족 단위 속에 전부 항상 이 무당, 샤만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늘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욕심대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온 인류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은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의 DNA 안에는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뭔가 갈급한 행위들이 미신으로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이 세상의 샤머니즘과 미신으로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저들에게 설득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생긴 일들인데 몰라서 생긴 일들을 갖고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잊고 살아가기엔 생긴 이런 미신 숭배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금은보화 표적과 이적 신비한 힘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느 부모가 지혜 달라고 하는데 무식하게 살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상한 신비적인 힘을 구하기보다 창조주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창조의 섭리를 따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슨 다른 무슨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치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막 드러나고 막 이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도 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유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온전한 백신을 만들 수 있어서 이런 사태들이 그래도 빨리 종식되고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일상의 축복으로 되돌아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는가라는 걸 새삼 되새기고 또한 그렇게도 똑똑해 보이는 인간들도 이런 바이러스 하나에 대책 없이 쩔쩔매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집에서 움직이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해하고 당황하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사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남겨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돔 족속들이 페트라와 같은 돌덩이 속에서도 지혜자가 있는 때는 어땠어요? 천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저들의 지혜자들이 없어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도를 하게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에돔이 망해갈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경고하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지금 역사 속에서 에돔의 자손은 완전히 망하고 흔적도 없습니다. 반대로 항상 약탈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바르게 붙들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말씀을 붙든 이스라엘은 지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나 테라비브 같은데 보십시오.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 지금 미국이 뭐 세계 경찰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는데도 아주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영국도 쥐락펴락하고 호주, 캐나다, 일본까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막 마음대로 주무르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여전히 과거 예수님의 시대나 포로 후의 시대와 같은 고집과 이기적인 삶의 태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맨날 약탈이 먹던 에서 자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안중에 두지도 않고 살았던 그런 자손들은 지금도 떠돌이로 살거나 그 종족을 찾을 수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렸고 다만 성경에서만 그 기사가 남아있을 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역사적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드마나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에 산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마는 에돔의 중요 도시 이름이죠. 아주 뭐 천년의 완벽한 요새로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굳건하게 존재해왔었죠. 그런데 그 천년 고도도 결국 그곳에서 완전히 파멸되고 끝장날 거다. 이건 지금 징계하고 달라요. 징계는 회복이 목적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에돔에게 쏟아지는 이 말씀들은 다 파멸, 멸절, 저주. 그러니까 죄를 끝까지 고집한 결과로 말미암은 패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에서 자손들이 지었기에 멸절되느냐라는 걸 10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1장 10절 네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처음 말했던 것처럼 형제 민족되는 야곱 자손들에게 행한 포악 몹시 잔인하고 난폭했던 것으로 인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형제 국가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절대 싸우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배려를 해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에돔 족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1장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이제 해석이 달라서 뭐 어느 시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 에돔 족속들이 어쨌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곤란한 시기에 그 곤란함을 이용해서 망해먹게 하는 것에 앞장서서 나갔다. 침략자들의 앞잡이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을 돌봐왔고 보호했고 지키고 계셨는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게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건 지금 뭐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예언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you should not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해선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고 구경하고 오히려 더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형제인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 군대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성한 것이 없는데 이 에서 족속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돕는 게 아니라 더 약탈하고 남은 것들을 다 빼앗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움 중에 쫓겨서 도망을 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도망한 사람을 막아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잡아다 원수에게 잡혀 죽게 만들었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오바댜스를 읽을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건 지금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 탈북민에게 하는 그런 짓들. 지금 이 민족이 뭐 수십억, 뭐 십수억이 돼가지고 뭐 마치 자기들이 세계에 무슨 뭐 일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이런 짓거리를 보면 이 나라가 곧 어떻게 될지가 너무 뻔한 미래가 보이는 거죠. 물론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런 짓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광국인이 어쩌니 하면서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들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무슨 기독교의 종주국처럼 떠들어대지만 그들의 사회가 추구하는 바는 지금 이미 그 성경에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여전히 그 나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바르게 선 사람들이 있기에 계속 이런 것이 번복돼 가겠지만 결국 그 사회가 결국은 이렇게 자꾸 그릇된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뭐 역사가 200년, 250년 된다고 해도 밖에 안 됐어요. 예?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갈까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악한 일을 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아무도 우리에게 벌 주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사는 세상이 됐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인생들이 죄를 범한 데 있어 이제 담대해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천둥이 내려쳐 죽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조금 예전에는 막 잘못한 거 있으면 뭐 늘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이래도 별일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어떤 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찬음이 되는 거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럼 참 이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되게 사는 게 은혜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악을 볼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지금 참아주시는 거거든요. 몇십 년, 몇백 년, 심지어 천년간. 그래서 이제 요나나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면서도 막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막 덤벼들고 막 이랬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 그냥 번개를 내려쳐가지고 사람 다 태워 죽인다고 하면 그럼 죄를 못 지을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나부터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는 걸 살폈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열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서는 사람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외면하고 욕심 따라 고집을 펴며 지옥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당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모르고 계시거나 방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백성들이 그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빛을 밝히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이 그동안 천년이 넘도록 미루어져 온 거죠. 하나님은 미뤘고 또 미뤘는데 결국은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결국 저들의 고집과 욕망, 욕심이 심판의 끝을 향해 가게 된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멀쩡하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며 부르신 길에서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코람도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부지런히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보내를 받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참된 생명의 길을 알리는 사명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흉내내고 적극적으로 온 삶과 어울려서 저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려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비록 저들에게 아싸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알기에 친한 친구와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면 기꺼이 그런 사회 속에서 인싸가 되기보다 아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왔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의 멸망의 이유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예였음에도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함께 휩쓸려 살아오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세상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절했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소리에 나오는 놀부가 하던 그 짓을 그대로 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며 천년을 지금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순식간에 몰락의 순간까지 갔던 거죠. 이 세상에서 소위 인싸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저들이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즐기는 것과 뭐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 당장 이 시대 속에서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당한 재미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성경의 역사에 화력이 등장하여 이 세계를 주름잡는 것 같았지만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나라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싸가 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산 결과요. 저를보다 더 앞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일을 추구해 왔기에 얻은 결과일 겁니다. 그러므로 에돔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저들이 살아가는 가치를 세상을 흉내내고 고집하다가 몰락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걷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지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셨는데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기보다 오히려 빛을 잃고 어둠을 따라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단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사명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아는 것에만 머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아는 것처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싸가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따라 온전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 나를 보내신 삶의 더 곳곳에서 참된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버리고 주의 부르심 따라고는 오늘 하루 주의 길을 걷기 원하고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